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마 결단을 하고 내가 잘 올 한 해는 주님을 잘 한번 예배해 봐야 되겠다, 주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2025년 항상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또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있지만 먼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셨기에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생긴 것이고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든지 우리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까? 어떤 물질적인 부요함, 명예, 아니면 건강, 마음의 평안, 형통,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면,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면 그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본당이 꽉 차면 좋잖아요. 본당이 꽉 차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또 배경이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제자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을 특별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처음으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이렇게 문장으로 살펴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마침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막 성령이 임하시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마침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방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침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분명하게 부흥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숫자의 부흥을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큽니다. 처음 막 부흥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안디옥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숫자의 부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뭐 사람을 낚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숫자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기독교인입니까?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는 그 당시에 주석을 살펴보면 누구를 쫓는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철학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를 쫓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들은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다. 저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믿는 그분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쫓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의미였을 것 같아요? 나쁜 의미였을 것 같아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그것은 이번 주 특별 새벽 예배 때 하나씩 하나씩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임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고, 또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동시에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리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꼭 성전에 오시고, 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라도 꼭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하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잠깐 그 배경을 오늘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유대인과 헬라인이 연합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도 결국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예요. 거기에 1세와 2세, 영어권과 뭐 한국어권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권과 헬라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1세와 2세,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로 얘기하면은 영어권과 한국어권, 그 다음에 영어말을 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퍼스트 제너레이션, 세컨 제너레이션 뿐만 아니라 진짜 영어권, 그 영어권에는 우리 영어권에는 한국말을 하지 않는 영어권도 있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는 히브리 말을 하지 않는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이 아닌 헬라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은 다민족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순수하게 한 인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하는데 끼리끼리 같은 혈통끼리만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도 함께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물론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예수를 전했을 때 막 몰려들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 당시에 헤드처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그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또 무엇에 열심을 내기를 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함께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큰 무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헬란 말에도 능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 다민족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1년 동안 배웠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고 그들이 배웠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때야 마침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모였는데 그 민족들을 하나로 묶은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바울과 바나바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것을 몇몇 사람만 독점한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중요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무엇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매주일 만나는 말씀으로 만나요. 그 성경 공부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역 예배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 구역 예배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시카고 하인 연합장로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여러 가지 성경 공부의 말씀 그곳에 잘 집중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경 공부는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우리 리더라든지 저라든지 부목사님, 장로님들에게 꼭 여러분 누군가가 밖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꼭 물어보세요. 조용히 우리끼리 하자라는 것은 일단 위험한 확률이 많습니다. 그건 결코 권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말씀의 통일이 중요한데 또 또 누가 가르치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안디옥 교회에는 정말 정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얘기할 때 이 선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언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특별한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고 교회는 함께 기도했고 확인하고 파송합니다. 자, 그런데 확인하는 그 과정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어떠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신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진 않아요. 금식 기도를. 그런데 뭐 여러분이 해당될 수도 있지만 뭐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금식하는 것을 시도하다가 의사가 금식해야 된다고 하니까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금식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밥 못 먹고는 못 삽니다.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라고 하는 분들도 의사가 좀 굶으세요 라고 하니까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정말 하나님께 서원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을지라도 만약 그들을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안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막 좋아할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으면 좋죠. 그런데 그 숫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냐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2024년 우리 시카고 하인 연합장로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좀 집중하셨습니까?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 좀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도 함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뭐 매일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유튜브를 그래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은 늦게라도 일어나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꼭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날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이야기한 이야기를 꼭 저한테 하세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다? 아, 내가 그래도 본당에 성전에 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 한 해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하실 수만 있으면 다 오시고 또 오지 못하는 분들도 그 있는 곳에서 집에서 그 시간을 또 지키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또 특징이 하나가 뭐였냐면 구제하는 교회였어요. 구제하는 교회. 여러분 구제한다는 건 뭡니까? 실질적인 물질적인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구제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 돈이 헌금이 우리 안에서 도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구제를 했는데 어디다가 했냐면 유대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흉년으로 힘들어하는 천재지변으로 힘들어하는 유대 형제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한다는 것이 우리끼리 우리 안에 도와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잘 나누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나누어주는 어떤 물질적인 나눔을 도움을 주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우리 안에서만 재밌게 지내면 사람들이 뭐 좀 질투하고 조롱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끼리 모인 것을 처음에 그들도 조롱했지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됐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단 말이에요. 왜 국교로 정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누니까, 기독교인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나누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마지막으로 어떠한 교회입니까? 정말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야 할 곳에, 들려지지 않은 곳에 자신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2023년 갤럽 조사를 보니까, 갤럽 하면 그 뭐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 아니에요. 갤럽에서 이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 미국 사람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 분들에게 보통 이야기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는 기독교,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기독교와 천주교를 분리해요. 근데 이 미국에서 설문조사한 걸 보면은 그 천주교와 기독교를 이제 분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신문을 찾아봤더니 2023년에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 중에 한 68%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 좀 찾아봤더니 그 중에 개신교가 한 33%, 카톨릭 천주교가 한 13%가 되고 명목만 기독교, 몰몬 같은, 몰몬교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는 아닌데 이제 그냥 몰몬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구성원들 전체가 포함되어 있지만 한 69%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상당히 많은 거죠. 한국은 어떻을 것 같아요? 한국은 개신교인들 한 20% 된다고 그래요. 개신교가 한 20%, 여러분들 신문 보셨겠지만 그 다음에 불교가 17%, 그 다음에 천주교가 한 11%가 됩니다. 그리고 종교 없음이 한 51%.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천주교를 합한다면 한 31% 정도가 자식이 자신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예요. 뭐 기독교 국가가 아니랄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국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국가 종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미국 내 한인들은 어떤 것 같아요? 59%가 자기 스스로 한인들 중에 59%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우리 미국 한인분들 중에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한인들의 50% 정도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을 보면 좀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 같아요? 우리 한인들 모습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처럼 아 진짜 야 정말 그리스도인이 많구나 라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우리 정치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국회의원들 어떨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한국 국회의원들 중에 45%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45%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천주교 물론 천주교도 요즘 보니까 국회의원 중에 신자가 많이 늘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도 기독교이냐? 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딱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나쁜 의미가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국회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세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 국회의원의 87%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국회는 87%.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 국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법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다수인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명예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정말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교회다 라고 불려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2025년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